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짧은 한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짧은 한절의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함으로써 온 인류의 역사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성경이 우리의 삶을 정의해 주는데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성경을 진짜 정직한 마음으로 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명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 명제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로 이해하는 명제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우리를 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아래 가둔다는 말이 어떤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인을 잡아서 유치장에 감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와서 여러분을 잡아가고 법정에서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선고하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더 이상 집에 돌아갈 수 없고 감옥에 갇혀서 지내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그런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기 본능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령께서 성경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시켜서 진리를 깨닫는 순간 모든 사람은 죄 아래 갇히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의 말씀,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이 성경 창세기의 말씀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기 전에 이 글자가 생겨나기도 전에 인류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창세기가 이야기해 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참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때때로는 이게 설화가 아닌가 그렇게 마음 가운데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설화가 뭡니까? 그냥 사람들이 재미있게 지어낸 옛날 이야기 정도로 성경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자 우리 인간 자신이 모르는 인간에 대한 이해,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우리가 몇 년을 살았습니까? 여기에는 두 살을 살고 있는 재현이도 있고, 그리고 70세를 살고 있는 우리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년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하고 알고 가지게 된 지식과 그 가치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얄팍하고 얕은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40년, 50년 살면서 우리가 경험으로 또 학교에서, 책에서 배운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아주 작은 지식에 불과하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의 깊이가 얼마나 얕은지 모릅니다. 그저 내가 보고 경험한 것 안에서 무언가를 자기 경험을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밖에 없지,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지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는,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함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지식으로 우리는 인생을 말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교만함을 여러분, 우리는 깨트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감히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리고 알 수도 없는 이 세상의 시작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정의합니다. 공부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점점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동물과는 다른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교육이 점점 더 일반화될 때에 이 세상을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로 만들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어느 순간에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계속 윤회한다,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상 계속 반복되어 왔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죽고 없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생각을 창세기를 통하여서 즉각 반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정의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생각을 창세기는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세상과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 진보하는 것 같지만 삶에 있어서는 진보가 아닌 파멸과 퇴보를 향해 나아가는 어리석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도덕적인 면모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조금만 더 길게 보면은 인간의 이와 같은 삶은 절대로 더 나아지지 않고 퇴보하고 있고 파멸을 향해서 나아가고 과거에 있었던 악을 반복해서 행하면서 그 결과 스스로 자멸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종교나 사상과 철학은 더 이상 진보하지 않고 있고 과거에 했던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되새기면서 인간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인간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선되지 않고 있고 부정적인 상태를 바꿀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간에게 대한 답을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기억하고 그 스토리의 얕은 의미만 우리가 되새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이론들을 제시하지만 그런 모든 생각들의 근거,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이론, 자신의 생각에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처럼 다 무너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진리 안에서 그렇다면 인생이 한 번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 나는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에 도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통하여서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의 모습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죄 아래 가두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까지는 바울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인간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계시로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절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담이 행한 일이 어떤 것인지,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언약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의 내면과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에 나타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왜 일어나는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는 모든 고통, 두려움, 싸움, 전쟁,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먹을 것을 구하고 구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분투해야 하는가? 왜 인생은 이렇게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인가? 에 대한 해답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먼 옛날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창세기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이 많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왜 인간의 삶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빠져서 그것을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탁월한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을 때에 타락하였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보여주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인류의 일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몇 년간에 걸친 역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가장 탁월한 존재였던 인간이 보여준 마지막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라는 120년이 되리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탁월한 존재가 과거에 존재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의 인류는 지금 우리와는 다른 훨씬 더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데 그들은 대개 거의 천년의 삶을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 산 사람,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로 969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언제 죽었느냐? 그도 아마 홍수 때 죽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이 언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거의 900년 넘게 살면서 그들이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온 땅의 인류가 충만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 아주 놀라운 문명을 이루고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우 60년, 70년은 사는 인생들이 글을 기록하고 지식을 축적하면서 이런 문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도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감탄합니다. 어떻게 자동차 같은 기계를 만들 수 있었는가? 어떻게 원소를 분리해내서 이렇게 화학적인 기호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서 우리의 삶에 이익이 되는 이런 문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어떻게 반도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것으로 영상을 찍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인간이 정말 탁월하고 대단하구나. 우리는 감탄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고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를 다니고 여러분 그와 같은 문명을 보면서 인간은 한껏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짧은 생애를 살면서도 그런 걸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900년을 살면서 그들이 문명을 이루어간다면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못한 원시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더 탁월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겨우 60, 70년을 살면서 인생을 논하는데 그들은 거의 1000년을 살면서 인간 자신을 탐구하고 삶에 대해서 그들이 논했다면 우리보다 얼마나 더 탁월한 지식과 사상과 삶을 누렸을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홍수 이후에 모든 문명이 사라지고 새로 노화를 통하여서 시작한 인류가 지금의 인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노화 이후의 인류가 이룬 업적보다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룬 업적이 결코 모자란다 이렇게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탁월한 존재로서 긴 기간의 삶을 살면서 문명을 이루었던 그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존재이고 그들이 아무리 네피림과 같은 고대의 용사 유명한 사람으로서 탁월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인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라고 계시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이 사단에게 굴복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한 배역자가 되어서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살았다는 것을 인류의 역사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자신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려 하는 죄악되고 어리석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그게 그런 질문을 해야 되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도 자기를 돌보는 주인을 압니다. 나귀도 매일매일 자신에게 밥을 주는 그 구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큰 능력과 권세로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무지 자신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많은 사건들,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적인 사실은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고 있다면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성경을 읽습니다. 한 장, 두 장 정도 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는 몇몇 구절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경험에 비추어서 깨닫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좀처럼 접근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찔끔찔끔 가끔씩 읽는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자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뭔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고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을 참되게 살고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진지하게 깊이 있게 시간을 들여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을 들여서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머물러서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사람들은 왜 그 생각을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묻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는 진실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깨달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을 정말 읽은 사람이고 성경 안에서 자기를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같이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끔씩 생각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기울여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목사가 이런저런 말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몇 가지 지식을 들으면서 성경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식이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너무나 그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수학 하나를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울입니까? 그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패역한 자인지를 깨닫는 영적인 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럽게도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고 스마트폰을 들고 정보를 검색하고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도무지 시간을 내는 게 어렵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잠깐만 읽으면 자기가 뭔가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금세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성경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인색한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인간을 향하여 변명할 수 없는 선언을 하고 있는데 율법을 통하여 인간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본성에 심겨진 양심의 법을 따라서 선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아담이 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해듣고 구원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구원의 길을 찾는 데 무능했습니다. 그 대신에 인간의 죄악의 본성은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노아 이후로 시작된 새로운 인류는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어떻게 된 것인지 자신들이 직접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본 그들조차도 그 조상들의 행실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인류는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바벨을 쌓았고 제국을 이루었고 하나님 없는 삶을 경영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이루는데 온갖 죄악이 난무했고 하나님은 마침내 온 인류를 찢어놓으셔야 했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은혜의 혼란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이런 인류의 모습을 이렇게 정죄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개인의 마음 가운데 삶에 나타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여기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온갖 죄악들, 부끄러운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의 이런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이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는 우리의 부끄럽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추악한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말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이 극악한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악을 만들어내고 악에 익숙한 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과 삶이 타락하고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인간의 존재를 악한 죄인으로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을 죄 아래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정말 불가능한 악한 놈이다. 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항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고 모든 인류가 이랬다고 말해주고 있고 인간의 본성 너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보아라. 너는 정말 추악하기에 짝이 없는 죄인이다 라고 성경이 항상 정죄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아주 가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아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의 그 부끄러움을 알아야만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갈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이런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것이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맨날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렇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이런 가르침을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의 정죄 때문에 우리는 불쾌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을 더 이상 듣기 싫어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부한다고 해도 우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한다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철저하게 인간을 죄 아래 가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망없는 죄인인지 철저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바로 1차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정의하면서 자기를 옳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제외시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귀를 기울이고 구원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망없는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계속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 아래 갇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그 마음 가운데서는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노력을 포기하고 성경의 정죄 아래서 절망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을 갈망하는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계속 죄 아래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냥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피상적인 명제 속에서 자기를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자기 스스로 겸손하고 의로운 존재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그 헛된 토대 위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논하려고 하는 거짓된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인간의 가증스러운 겸손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죄 아래 갇혀 죽어야 한다. 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선언을 하고 난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을 심판했습니다.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을 따라서 아담은 즉시 영적으로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를 자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인간을 죄 아래 가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실 그 구원자 메시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간을 죄 아래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는 이유는 비로소 인간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타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완전히 죽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인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불쾌하기도 하고 부인하고 싶은 욕구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끈질기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이유,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시는 이유는 그곳에서부터 인간의 소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 아래 가두고 난 후에 비로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너무 일찍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네가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그것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이상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구원과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개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칼은 죄인을 심판하는 칼입니다. 이 칼은 모든 죄를 드러내고 심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서 자라고 있는 죄의 암세포를 잘라내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치료의 칼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역사할 때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가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지식과 명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낸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자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온통 죄악밖에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의 영혼으로 직접 경험하게 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시킬 때에 마치 호두 껍질처럼 단단한 껍질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인간의 교만한 죄악이 산산이 깨트려진다는 것입니다. 부서뜨리는 방망이처럼 인간의 이 교만하기 짝이 없는 악한 본성을 깨트려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가증하고 이기적이고 죄악된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버리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고한 고집과 거짓된 신념이 산산히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영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의 곤경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데 왜 우리는 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읽고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깨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는 딱딱한 마음으로 길가와 같이 굳어진 딱딱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읽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기는 읽습니다.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온갖 세상에 있는 것들로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울 필요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어린아이들의 심령은 부드럽고 순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자기에게 적용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회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의 죄를 대속하였다는 그 진리를 아이들은 빨리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고 그는 어려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이 그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도록 디모데의 심령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신앙으로 더 빨리 인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지각과 겸손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항상 말씀을 받고 자신의 영혼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때때로 마음이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이렇게 내가 믿지 못하고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정죄할 때 그것을 불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둘 때 우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정말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 마음이 수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보게 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 하고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구할 때에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피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하는 것을 외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자기를 정직하게 보고 자신의 죄악됨을 회개하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든 사람이 걸어야 할 참된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길을 걸어왔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우리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과 감사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때 비로소 무거운 짐이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